4조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한 본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는 이 단순하고 또 어려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이 제일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을 예로 든다고 하면 예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물을 위해서 올라오실 때죠. 예수께서 분명히 계셨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결국은 이것은 성부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또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 뚜렷하게 드러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실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사실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해서 분명히 삼위 하나님을 거명했고 또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제일 마지막에 목회자들이 축도하는 그 축도의 내용이 마지막에 나타났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은혜가 너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조의 내용은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성자는 어떻게 존재하시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는 방식으로, 물론 그것은 육체적 출생과 똑같은 방식은 아니겠고 영원적 출생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왜 그러면 성경 그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만약에 성부가 존재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부터 계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절대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자가 둘일 수 있다는 것.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분이면서도 그분이 유일신, 하나의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위격, 좀 쉽게 말하면 인격,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사실은 그 인간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존재의 기원을 말한다는 게 우리는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하면 그분이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자는 성부께서 낳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신다, 프로시드, 나오신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가? 왜 성자와는 다르게 성령은 나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그 교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성령도 성자처럼 성부가 나으신 존재가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지요? 성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지만 또 누구로부터 나오십니까? 성자로부터 또 나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뭐가 되는가 하면 성부의 손자가 되고, 즉 성령은 성자의 또 아들, 제2위의 또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은 성부께서 나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오신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에도 성령은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않고 누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나오신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와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동일 본질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성자는 성부가 나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이 삼위 간의 관계성이 있다. 관계라는 것은 위격, 인격이 이 복수를 전제로 하잖아요. 관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한 분이시면서도 관계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자가 성부께서 나오시고 또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고 해서 성부가 성부보다 열등하거나 또 성령이 성자보다 열등한 것은 아니고 다 동등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상 또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할과 사명의 면에서 성자가 성부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긴 했지만 그러나 본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신성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성부께 순종하신 것은 그것은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상 성자가 성부의 뜻에 순종하기로 성삼위 하나님 간의 모종의 협약,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 성령께서 성부와도 관계되고 성자와도 관계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때로는 아버지의 영 그랬다가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어느 한 아버지의 영이라고만 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삼위 간의 위격의 구별이 있음과 동시에 한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두 군데는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리고 16장 17절인데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성자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백했던 바대로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오십니까? 그러지 않고 성자로부터도 나오시죠. 그 궁극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16장 7절에 있죠. 16장 7절을 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앞서 1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는 내가 보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15장 26절이 맞습니까? 16장 7절이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거죠. 그런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에 이렇게 둘이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뭐 히랍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하면서 동방교회 가 나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신학적 논쟁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동방교회 사람들은 성령은 그냥 성부로부터만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한 반면, 서방교회 즉 아우스티누스를 비롯해서 초대 교부들은 그렇지 않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고백했는가? 그것은 본문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이 종속절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자, 만약에 성령이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성령은 아들과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성령은 아들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 교부들은 강조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이 성자로부터 차단하고 성부로만 관계 지어서 설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신비주의로 치우쳐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령께서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지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성령을 성자와 관련 짓지 않고 성부에게만 관련 짓게 되어지면 아들과 관계된 성령에 대해서 소외시키게 되고, 그리고 성자를 드러내는 성령의 사역, 좀 더 확장하면 말씀을 말씀답게 드러내는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관주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주관주의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논쟁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방교회 신학에 따르게 되어지면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오시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생활과는 좀 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신비스럽고 좀 모호하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종국에는 그래서 어디로부터 떠나게 됩니까? 성경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객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깊이 기도한다든지 금식기도 한다든지 누구를 만났다든지 마음에 무슨 뜨거움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보통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러면서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도원 영성이고 오늘날 신비주의적 영성이고 극단적인 이 그 한쪽으로 치우친 이 시대 이단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그리고 성령은 항상 누구를 드러내는가? 아들을 드러내는 그 역할과 사명을 맡으신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시누스를 따르는 흔히 이제 소시니안, 소키누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소시니안 주의자들은 이 삼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이런 관계성을 부정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는 삼일체 교리지만 그들은 이 삼일체 교리를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런 면에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빚을 지고 삽니다. 그들의 치열한 신앙 논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혼돈 없이 믿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여전히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고 또 특별히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것은 성령을 하나의 능력 덩어리로 혹은 기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죠. 독일의 슐라이에르마흐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나 리츠르가 같은 이런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동떨어진 성령을 강조하면 반드시 주관주의와 신비주의적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고 객관적 말씀보다 본인의 주관적 체험을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점점 정로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왜 성령에 대해서 인격으로 오해하지 않고 위격으로 이해하지 않고 왜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기운 덩어리나 기운으로 이해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성령이 갖고 있는 이름 때문입니다. 푸뉴마 혹은 이제 루아흐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바람, 호흡, 공기의 돌이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람, 호흡, 생기로 보통 번역이 함께 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그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치 성령이 자신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말해요? 성령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분이 또 주면 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받은 사람처럼 또 받고 또 뒤로 벌렁 또 나자빠지지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처럼 코미디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생명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분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용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용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령께서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숨을 후 하고 이렇게 불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물론 넘어지진 않겠지만 예. 제가 이렇게 후 하고 불면 제 입김을 느끼겠죠? 그런데 제 입김을 감각하면서 저를 인식할 때 아, 최덕수는 이 따뜻한 입기운이구나 바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따라서 성령께서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분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인격이 아닌 어떤 능력 덩어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인격을 가진 위격으로 제3위격으로 믿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사고와 의지와 감정이 있다 그 말이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고와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성령께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 이 말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인데 지식은 인격적 존재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동물들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을 파악하고 해독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바로 그런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의지를 갖고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본래는 사도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은 곧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기도 하고 곧 성령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자기 의지가 있다고 말이죠. 자신이 원하는 뜻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이런 의지적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특징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타나고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분이다 라고 말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이런 인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사야 63장 10절에서 구약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근심시켰다라는 이런 표현들 역시도 성령께서는 이 정서를 갖고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벨직 신앙 고백서 그 신조 밑에 각 주에도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을 안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펴놓으셨으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씀도 나타나지요.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혼 바깥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그분 안에 계시면서 나오신 분이죠. 그죠?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안에만 계시고 그분이 만약에 나오시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을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 안에 계시면서 나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본래 이 보혜사라는 말, 원래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본래 곁에 파라라는 말 전지사인데 옆에 곁에 서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분이다, 선생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본래 헬라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그 명사를 받는 대명사가 3인칭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본래 영이라는 말은 중성인데 영. 본래 영은 중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3인칭 남성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중성을 썼다면 어느 무슨 뭐 그냥 쉽게 말해서 바람,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남성을 썼다는 말은 인격적 존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성령이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은 또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자신의 전 토지를 다 바쳤다는 사실에 자극받아 자신도 그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의 토지를 다 팔았는데 그래서 다 팔고 다 갖다 바치지 않고 물론 뭐 다 갖다 바치라고 말한 건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자신이 일부는 반은 남겨놓았지만 다 갖다 바친 것으로 그렇게 말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나니아의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격적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성령은 절대로 열등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주는 영이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다. 영이 바로 주님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성령을 가리켜서도 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하는데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사에게도 성령이 가담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만물을 새롭게 했다는 것은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보통 섭리를 제2창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가 이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에 가담하는 것처럼 성령도 동일하게 가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은 이사야 40장 13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호와의 영을 가르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지성을 통해서도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편재성을 갖고 있죠.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바로 그 주의 영, 성령은 편재하신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표현해서 성령님도 영원한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뭡니까? 역사성과 실존성이에요. 역사성이 너무 강조되면 드라이해지고 실존성이 너무 강조되면 어떻게 돼요? 주관주의화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성과 실존성이라는 두 가지 균형을 잡는 길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성령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면 요 그 좌우로 치우칠 수 있는 이 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 정중앙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객관적 구속사역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발생시키십니까? 먼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접목시키시죠? 연합시키시죠? 그렇죠? 예. 기어가 돌아가는데 그 기어에 함께 힘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연합시키는 사역을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인치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치는 사역을 행하시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화시켜 가시죠.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 안에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서를 읽으실 때 성령론과 관계된 책을 꼭 하나 정도 읽으시면 좋은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식에 관한 책입니다. 보통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주관적으로 뭐 기도하다가 뭐 마음이 이렇게 뜨거움이 솟아오르고 또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확 불타오르는 뭐 이런 경험들을 꼭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죠.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성령은 특별히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신앙의 수준이 낮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그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침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다가 싫었다가 나빴다가 그냥 막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종잡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이럴 때 본인도 힘들지만 누가 힘들어요? 예,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성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과 이롭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잖아요, 그죠?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잘 절제하고 뭐 한번 깔아지면 그냥 뭐 3박 4일 가고 뭐 못 일어나고 한번 말 안 하면 그냥 뭐 한 달 가버리고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는 뭐 뜨겁게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나 혹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의 모습 때로는 교회적 형편 이런 것들을 타박거리로 삼지 않고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죠. 그죠? 그런 인격적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행하시죠?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정말 잘 받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뭐냐면 송령이 많아지는 거예요. 찬송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이런 삶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객관적 타자로서 계시기만 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시고 객관적인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만 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방식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분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신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만큼 우리를 성부와 성자에게로 인도하시는 이 활발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오셔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관계성 안에서 각 위를 이해하고 균형 잡힌 이해 안에서 우리가 이룬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로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